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벳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뵌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주님의 기대에 부응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튿날 아침에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한 열매를 내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이야기 있고 그리고 15절부터는 성전을 뒤집어 부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상당히 주목할 만한 행동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은 대단히 의도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고 끌고 올 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할 말을 다 일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왜냐하면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렇게 스가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가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왕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단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환호하고 앞에서 뒤에서 따르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외치고,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고, 또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윗 조상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앞서 예수님의 행동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실 때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경계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말씀하신 뒤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상당히 자주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이목이 쏠릴 때 일어날 여러 가지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주님이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귀 타는 사건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시고 주목을 받으시고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이제 드러내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진짜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과시하려고 하시는 거죠. 입증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주도적입니다. 예수님이 뭘 어떻게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이 증거해야 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단히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는 예수님 앞에서 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11절 보시면 이제 해가 저물어서 베다니에 나가셨다가 베다니에서 다시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베다니는 감람산 뒤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가 감람산 뒤쪽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예수께서 시장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 아침에 아무것도 못 드신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삼시세끼를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침 안 먹거나 뭐 이 아점처럼 뭐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자주 있었고, 저도 10여 년 전에 중국 갔더니 아침을 안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침을 안 먹는데 왜냐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아침을 안 먹어요. 그래 아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던 이 집도 먹을 게 없었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침을 안 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오시려고 하니까 시장하신 거죠. 그래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랬는데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요. 근데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헷갈려 하시는데, 무화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라는, 여기도 보시면 11장 1절에 벳파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벳이라는 말은 마을, 동네, 집이라는 말이고, 파괴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는, 파괴라는 열매가 있어요. 요즘 열립니다. 요즘. 요즘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지금 이제 파괴가 열릴 때예요.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그 나무에 이제 조금씩 이제 그 파괴라는 열매가 열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상품성이 없는 그런 나무고, 그 파괴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진짜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파괴는 먹을 만한 무화과는 아니고 상업성은 없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가면서 이렇게 따먹어서 조금 이렇게 요기할 만한 뭐 이런 거는 되는 거죠. 그래. 지금 이제 3월이니까 요즘 이제 파괴가 열릴 때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아는 그런 무화과가 열릴 때는 아니고 파괴가 달릴 때인 거죠. 그러니 이제 잎사귀가 나오면서 파괴가 열릴 때쯤 이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그 아무런 이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는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나무에 대하여 실망하시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사람이 네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무화과 나무는 내일 우리가 묵상할 본문과 서로 호응하면서 일종의 시청각 교육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앞뒤로 둘러싸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대단히 독특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나귀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상황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해가 저물매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다시 아침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도다 하심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을 만들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집이 된 것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전날 사전 답사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처음 예루살렘 성전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 손치더라도 몇 번 성전에 가셨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전혀 모르신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굳이 오늘 본문 보면 사전 답사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작정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나와 있는 이런 행동을 하시는데, 보통 성경마다 그 단락을 나누어가지고 항상 그 위에 제목을 적었는데요. 그 제목이 다 좋은 제목이 아니에요. 보통 이런 장면을 제가 가진 성경에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죠. 이거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더럽힌 것을 다시 다 청소해가지고 쓸모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니 용도 폐기하는 것이죠. 용도 폐기, 쓸모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폭로, 예루살렘 성전의 정체를 폭로하시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예배하러 와야 됐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뭐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돈 가지고 와서 그거 바꾸어서 재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의 편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재물을 아주 비싼 값을 판다거나, 돈 바꾸는 자가 있었는데, 이 시대에는 로마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만든 동전에는요 로마 황제의 흉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 황제의 흉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그거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용 다른 동전, 로마 황제의 흉상이 없는 동전,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로마 황제의 흉상이 있는 동전을 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전에 드릴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는 예배용 동전을 따로 만들었는데, 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걸 바꿀 때 이게 또 이문을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자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가 난 거죠. 오늘 보면 18절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분개하면서 예수님을 절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이 큰 일을 벌이신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대하여 실망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신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자냐, 이런 거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귀,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귀를 허락한 사람, 6절 보시면, 6절 오늘 마가복음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께 협력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귀를 내어드린 거죠. 그리고 또 보면 2절을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어떻게 타셨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길이 들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길이 들지 않은 나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태웠을까? 조금 이상한데, 이 본문에는 하여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 거죠. 나귀 새끼는 아무나 올라타면 가만히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인데 하여튼 예수님이 타실 수 있었어요. 나귀 새끼만 못한 거죠. 따지면 예루살렘 성전은.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아닌 거죠.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나귀 혹은 나귀 주인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 좀 대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둘러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혹은 우리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거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또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